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멜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욥 위에 리워야단, 리워야단 위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태계에는 먹이사슬이 존재합니다. 먹이사슬은 생태계 내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풀을 먹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풀은 피식자이고 메뚜기는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잡아먹힙니다. 이때는 메뚜기가 피식자가 되고 개구리는 포식자입니다. 개구리는 또 뱀에게 잡아먹히고 뱀은 매에게 잡아먹힙니다. 이렇듯 포식자와 피식자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먹이사슬입니다. 먹이사슬이라는 관계 안에서 피식자는 결코 포식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피식자가 포식자에게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며 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먹이사슬과 같이 뚜렷한 상하 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리워야단은 혼돈을 야기하는 신화적인 동물입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워야단은 매우 위협적인 동물임이 분명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리워야단은 낚시로 끌어낼 수도 없고 노끈으로 그 혀를 멜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밧줄로 코를 꿰을 수도 없고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인데 먹이사슬의 관계로 표현한다면 리워야다는 최상위 포식자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에 반해 욥은 리워야단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본문 3절에서 7절을 보면 욥이 리워야단에게 간청을 할 수도 없고 메어둘 수도 없는 등 리워야단은 인간의 손에 길들여지거나 제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인지 8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를 통해 욥 스스로가 리워야단과 싸울 엄두도 못 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도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강력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천재지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리워야단은 욥 위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욥에게 리워야단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욥 위에 리워야단이 있지만 리워야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능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욥도 만드셨지만 리워야단도 만드셨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하다는 리워야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리워야단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느냐? 이것을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리워야단과 같이 무시무시한 존재 앞에서 겁을 먹습니다. 리워야단이 상위 포식자로 존재하기에 그에게 굴복도 합니다. 하지만 리워야단 위에 누가 계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리워야단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리워야단 같은 존재를 두시는 이유는 먼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74편 14절 말씀을 보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창조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의 창조주로 철저하게 그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특히 자신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방치하시지 않고 그것들을 제압하시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일상의 악, 고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도 아시고 그것을 통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리워야단도 어찌할 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리워 야단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이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다시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지만 인간인 우리는 그분 앞에 미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파악하려는 것은 모기가 바닷물을 마시려 애쓰는 것과 같다. 작디 작은 모기가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그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결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광대하시고 크십니다. 하나님이 리워 야단을 하나님과 욥 사이의 두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표현해 본다면 나의 유한함을, 나의 미천함을 알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수록 인간인 우리의 작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리워 야단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어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을 들은 욥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동안 자신을 가다두었던 우물 밖으로 나와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지 않고 통제하고 계신다.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욥은 리워 야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과 같이 무시무시한 악을 통제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신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의 선한 손길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악이 여전히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존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이 뜻하시는 곳에 두시고 나를 당신이 뜻하시는 자들과 함께 세우소서. 내가 행동하게 하시고 내가 고난을 받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되거나 주님을 위해 한쪽으로 제쳐지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높여지거나 주님을 위해 낮아지게 하소서. 내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텅 비게 하소서. 내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나는 아낌없이 전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처분에 맡겨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 악을 통제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리워야단 앞에 인간인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부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삶에 리워야단과 같은 고난과 고통,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는 겸손과 순종으로 서서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